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을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왔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첫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걸 해석해 왔어요. 말을 바꾸면은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거저 받는 것이다.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칭의 구원론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에는 초점이 첫 번째 받는 구원이 아니고 유업에 맞추어서 본문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해석에도 원칙적으로 옳고 또 거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업의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더 접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 측면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전반부에 나오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영생이라는 말을 처음 받는 구원이라는 뜻으로 일을 해야 할 것인지 혹은 그러지 않아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첫 구원에 대한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상급에 대한 질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슨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질문이 부자 청년의 질문, 곧 영생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거하고 또 영생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부자 청년이 말하는 영생과 제자들이 말하는 구원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은 유사한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아닌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으로 구원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한 것은 아니라 하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구원이다, 뭐 영생이다, 혹은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건 모두 다 동의어예요. 그렇지만 문맥상으로 용법에 따라서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업 혹은 상급이라는 의미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첫 번째 부자 청년의 질문이 이런 것이었죠. 어떻게 처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런 뜻이었어요. 그렇게들 생각해 봤죠. 근데 첫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와서 물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안아 묻자 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부자 청년이 자기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은 그렇게 배우고 생각해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 보고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아, 그 부자 청년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잘 지켰다고 했지만 이 부자 청년은 이웃 사랑을 거부한 자였어요. 그래서 본 스토리는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스토리라는 거죠. 과연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바울의 사도 바울의 칭의론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칭의론을 무리하게 대입시켜서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본문 전체를 쭉 읽어 내려가면은 부자 청년의 질문이 단순히 첫 번째 받는 구원에 대한 것 이상을 물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에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이라고, 구원이 없는 그런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릴 적부터 다 지켰죠. 뭐 적어도 지키려고 힘쓰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의 경우는 아주 진지하게 그 계명을 지켰다고 했어요. 자신이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나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준수하면서 사는 의로운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첫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럼 그가 물은 질문을 다시 짚어보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본스토리에 나오는 그 질문들을 보면은 그 주안점이 어디 있냐면 전부 다 무엇을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물었습니다. 17절에서 제자들도 26절에서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느냐 하고 물었어요. 또 28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같은 동등절인 그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은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까 하는 말이 붙어서 나와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29절과 30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모두 다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했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두 무엇에 대한 겁니까? 상급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큰 보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자 청년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상을 받느냐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의 주 관심은 단순한 첫 구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간주했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삶에서 무엇인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을 어떻게 얻느냐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에요. 그는 이것을 영생을 얻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6절에서. 두 번째, 본스토리의 영생은 상속과 관련된 의미입니다. 본스토리에 나오는 영생의 의미를 붙잡으려면은 마태복음의 평형절을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로배를 받고 또 잘 들으세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ESV 그 영어 스터디 바이블 주석에서는 영생을 상속한다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영생은 선물로서의 유업이지 상으로 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영생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 스토리의 문맥에서는 영생은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본 스토리의 후반부 내용인데요. 28절과 29절은 그 내용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마다 현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고 또 내세에서도 영원한 보상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에 받는 영생이 현세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영생을 받는다는 말은 내세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내세를 위해서 쌓인 상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과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 그 제자들이 무엇을 얻으리까라는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라는 거죠. 무엇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 27절인데요.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첫 구원을 받는다. 내세에 천국이 들어간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두 보좌에서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받는 특권이에요. 뭐 내세 천국이다, 첫 번째 구원 받는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첫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대답이거나 혹은 구원 받은 자가 내세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보면은 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을 선행과 희생적인 삶으로 받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이지 은혜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종전에 전통적인 해석하고 다르죠. 좀 다른지 아주 다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이 설교를 나중에 녹음이 되니까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면 무엇을 얻느냐는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영생을 마태복음의 해당 본문에서는 영생을 상속한다고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겠어요? 그 까닭은 주님께서 부자 청년의 질문과 제자들의 질문을 단순히 첫 번째 받는 구원으로 보시지 않고 어떻게 상을 받느냐는 질문으로 다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6절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나 혹은 영생을 얻거나 혹은 영생을 받는다거나 혹은 영생을 상속한다는 말들은 모두 상을 가리키는 동의어라고 보아야 문맥상 뜻이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도 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뭐 제자들이 자기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이 던진 영생의 축복에 대해서 동일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언약 백성으로서 동일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서 부자 청년의 질문이 자기 듣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라는 상급을 잘못된 기대라고 지적을 하시거나 무시하시거나 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와 복음을 따라 사는 희생적인 삶이 가져오는 현재와 미래의 보상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본 스토리는 첫 구원이나 사후 천국에 대한 그것을 보장하는 말씀이 아니고 희생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보상에 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해당 본문에 따라 나오는 마태복음 그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외에 그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서도 확인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부자 청년의 스토리와 후속 비유인 그 포도원 품꾼에 대한 품삯은 다 같이 어디에 초점이냐면 상에 초점이 있어요. 세 번째로 영생을 상속하는 것하고 영생을 받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공간복음서 다음 몇 곳에 나오는 평행 구절들 제가 대조적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가서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고 누가복음 18장 30절에 가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거기 상속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걸로 바뀌어서 나와요. 모두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 표현이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편에서는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만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했어요. 그렇게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본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같은 진술을 하는 것인데 인용의 대목에 가서 어떤 단어라든지 그 어순이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본문에서 인용이 됐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말인데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생을 받는다는 말과 영생을 상속한다는 말은 문맥상 같은 거죠. 그러나 표면적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건을 진술한 것들은 복음서에서 세세히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간략하게 적은 것들입니다. 저자가 드러내고 싶은 부분에 강세점을 두고서 적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복음서의 저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뭐 단어의 선택이라든지 표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루 종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하고 뭐 간단하게 한두 마디 하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많은 말씀을 하셨죠. 많은 대답을 받고 질문을 하시고 서로 이렇게 말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저자들은 그것을 다 세세하게 적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각 사건의 어떤 특정한 측면을 하이라이트 시키고 그것을 강조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사건의 전모를 잘 파악을 하려면 이제 다른 해당 복음서들을 비교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복음서에 소설된 사건과 그 표현들의 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번역 문제예요. 번역을 해보면 다 다르게 나오죠. 번역자들에 따라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여기서 얻는다고 번역한 말은 원문에서 상속한다 혹은 획득한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의 부자 청년 스토리에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섞여서 나와요. 개역 개정에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다 같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번역했고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영생을 상속한다고 번역했거든요. 뭐 NIV, ESV, RSV 같은 영어 성경에도 번역을 보면 거기에 inherit eternal life. 영생을 inherit, 상속한다. 그렇게 영어로 표현됐어요. 이제 얼핏 들으면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냥 뭐 받는다 혹은 얻는다는 말하고 상속한다는 말은 사실 좀 다른 뜻이죠. 다행히 직역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부자 청년의 질문을 제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상속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맞는 번역이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다른 같은 말이 나올 때는 꼭 같이 상속하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번역자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제 번역을 다 하고 나서도 스타일을 체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보고 문장의 스타일상 이것이 더 부드럽다, 더 좋다, 더 뭐 자기 나라 말에 내추럴하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한 책들도 많은데 한 40여 권인데요. 옛날에 했고 요즘 그런 작업 안 하지만 보면은 그 스타일 체킹해서 나오는 거 보면은 제가 한 것을 손본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제 의도가 아닐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스타일상 또 그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이렇게 말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저는 이 본스트루의 핵심을 상속 문제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속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다른 곳에서도 상속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면은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상속한다, 구원을 상속한다 이렇게 하면은 생각을 좀 하게 되겠죠. 구원이라는 것이 뭐 상속하는 겁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상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좀 생각이 될 텐데 하여튼 번역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무엇을 상속한다는 걸까요? 상속한다는 동사는 첫 구원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첫 구원은 어떻게 해요? 상속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첫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일반 개념의 상속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격만 있으면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 재산을 받을 수 있죠.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냥 받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 스토리에 나오는 상속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물론 첫 구원은 우리가 아무 하는 일이 없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써 받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문맥을 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했습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조건부죠.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받는 첫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즉 영생을 받는다는 말은 내세의 천국이나 첫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상속을 받는다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첫권, 내세 천국 가는 건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질문에는 왜 상속이라는 말을 그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나오는 동사를 보면 가진다는 뜻의 영어로 have 거기에 해당하는 말인데 상속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상속하리까 하지 않고 얻으리까 한 것은 이 부분에서는 옳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번역된 거기 나오는 상속이라는 의미와 다르게 쓰여진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사실상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상속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사용이 됐어요. 나중에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말이나 영생을 상속하리까 꼭 상속이라는 말 안 써졌다면 내용은 얻는다나 상속한다나 같은 뜻을 써졌다 그거죠. 그래서 이 여러 구절을 종합해서 보면은 영생을 받는 것이나 영생을 상속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영생을 상속한다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겠어요? 희생적인 신자의 삶을 살면은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적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상속의 개념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것인데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 그러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으로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업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받아졌어요? 그 유업이 그 아브라함 후손에게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면은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잘 아실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여호수아서는 전부 다 유업에 대한 것이에요. 그 가나안 땅, 약속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차지한 것입니다. 쟁취한 것이, 옵테인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얻은 것이에요. 노력을 해서. 그 유업의 상을 나중에 받은 것입니다. 꾸준히 힘써 쟁취하는 것이 유업이고 그것이 곧 상속이고 상급이에요. 그래서 유업은 첫 구원도 아니고 사후 천국도 아닙니다. 영생을 상속한다고 한 것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나안 유업이 그 유업의 상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수단을 통해서 획득이 되었듯이 영생의 상속도 희생적인 삶과 꾸준한 믿음에 의해서 소유되어야 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첫 번째 믿음 아니고 꾸준한 믿음. 그래서 유업의 주제를 다룬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을 읽어드리겠어요.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히브리서는 유업에 대한 것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아니라 또 진짜 신자냐 가짜 신자냐 하는 그런 것을 따지는 구원론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유업론에 대한 것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또 희생적인 삶, 사랑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신실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권면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유업의 장을 열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히브리서가 유업의 장을 닫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속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도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근데 첫 구원이나 회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첫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유업의 상을 향해서 순종과 희생적인 사람의 삶을 삶으로써 받는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상속한다는 동사는 첫 구원을 가리킨 적이 없어요. 상속을 받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자녀된 자가 있습니까? 자녀가 돼야 아버지 것을 상속받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는 것은 구원이 아니고 상급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생을 상속받는 것은, 상속하는 것은 꾸준한 믿음과 순종으로 유업의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어요. 오히려 거기서 자기들이 부리던 종들로부터 종살이를 했습니다. 유업의 땅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한번 받으면, 첫 구원을 받으면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근데 유업은 없어질 수 있어요. 상실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모범을 따라 순종과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면 현세와 내세에서 보상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영생은 첫 구원 이상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신자들에게는 주님의 상급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현재 삶에서 이 세상에서 잃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에는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잃는 것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것을 버렸다기보다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에 신실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더 나은 영광과 축복을 위해서 그런 것을 잃거나 손해보신 일이 있느냐 그거죠. 만약 그런 것이 그대로 나에게 남아있다. 그렇다면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따라서 현세와 내세에서 바라볼 상이 없다고 봐야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그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그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빚지시는 일이 없습니다. 뭐 빚이라고도 할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이 은혜니까요. 그런데 내게 넘치는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지만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없는데 뭐 보상받을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상거리가 있어야 하겠어요. 상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상업주의가 아니고 이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현대사회에서 그런 어떤 청교도적인 그런 개념으로 그런 상을 이해하려고 해요. 상 그 뭐 거래하는 거 아니냐, 그 뭐 하나님하고 무슨 뭐 딜을 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상부원에서 상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싫으면 안 받으면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죠.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받고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한 것 잘한 거 뭐 없어요. 내놓을 거 없어요. 사실상 뭐 좋은 일 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우리 자세라야 되죠. 그렇지만 주님 주시는 상을 향해서 저는 달리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니까 그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저는 주님이 내 앞에 놓아주신 상을 향해 달리고 그것이 하늘에 보화로 쌓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 한 가지 땅에 보물을 쌓아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딱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 때문에 부자들은 상당히 걸리나 봐. 부자 크리스천들은 이 말을 그만 성경 없으면 좋겠어. 근데 그 말 할 때마다 좀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불편하실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재물이 있다고 합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말은 부자가 첫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부자든지 가난병이든지 첫 구원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첫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지상에 있는 것에 내가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명성이든지 권력이든지 재물이든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희생할 마음이 없으면 구원 이후에 오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을 현재와 내세에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영생은 현세와 내세에서 누리는 여러 형태의 축복들입니다. 죽어서 뭐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 주시는 상들이에요. 여러 종류의.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청년에게 준 특별한 소명이에요. 이것은. 모든 부자들이 재산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기는 예수님 따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에요. 자기들이 받은 소명이죠. 물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재물에 대한 청지기 지를 잘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 결과를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하늘에 보물이 쌓인다는 거예요. 하늘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늘을 준다, 천국을 준다, 구원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이 있다 그거예요. 이 영생은 여기서 말하는 영생 상속받는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 아니에요. 그것과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칭의나 회심이나 첫 구원 이상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현세에서부터 체험할 수 있는 축복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껴요. 그것이 확신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고 결정을 쉽게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게 우선 마음이 편안하게 해. 마음 편안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일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과 심령의 평안과 진리의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사랑, 뭐 그렇게 사랑 많은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왠지 사랑이 내가 좀 있구나 하는 것은 느낄 때가 종종 있죠. 항상 있어야죠, 사실은. 적어도 사랑이 늘어간다. 사랑의 퀄리티가 좋아진다. 그런 것이죠. 심령의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바르게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르다.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나의 미래가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심령이 어려운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어요. 진리를 깨달아요.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예, 말씀이 훨씬 더 내게 원색적으로 들리고 깨달아져요. 전에는 알지 못했고 암만 읽어도 그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나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갈수록 짙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각종 위로와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체험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또 체험하게 되죠. 그것이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같은 상의 종류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뭐 물질적인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세의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은 어떤 것이냐? 그건 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현세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상을 좀 체험을 많이 하면은 내세에 대한 상에 대한 아이디어가 조금 더 나아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의 한 특징은 뭐냐면 나에게 책임을 더 주세요. 전에는 요 정도 그쳤는데 그 일을 신실하게 잘했을 때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의 유업의 약속을 믿고 꾸준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나은 일, 더 큰 일, 더 좋은 일을 맡기신다. 그죠? 그래서 내세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세도 이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그런 것을 체험하면은 내세에서도 그런 종류의 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죠. 예. 내세에 어떤 형태로 우리가 나에게 어떤 책임이 더 주어질지 몰라요. 더 큰 책임이겠죠. 그것이 나에게 또한 기쁨이 된다.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내세에 받게 될 상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별로 말한 것이 없어요. 더 큰 책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더 가까움 이런 거 있지만은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내세에 받을 하나님의 그 상의 축복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좋은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날이 올 것을 믿고서 꾸준한 인내로 신실함으로 기다려야겠죠.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유업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의 기쁨과 그런 보람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